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안 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신장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공급망이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뒤 조율을 거쳐 지난주 단일 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관세국 국경보호청은 강제노동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또 신장에서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와 금융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위관리 대신 하시모토 세이코 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모리 카즈유키 일본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베이징 패럴림픽에 각각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정부 대표단 파견 계획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신장 지구와 홍콩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스노 장관도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는 중국에서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스노 장관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일본 정부는 그와 같은 조치를 묘사할 수 있는 특정 용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홍콩 대학이 어제 지난 1989년 발생한 티안먼 사태를 상징하는 수치의 기둥을 철거한 데 이어 또 다른 홍콩의 두 대학이 다른 티안먼 희생자를 추모하는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홍콩 중문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교정에 세워졌던 민주주의 여신상을 이날 새벽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여신상은 1989년 6월 4일 티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 광장에 세워졌던 조각상을 본떠 제작한 것으로 그날의 정부 유혈 진압을 기억한다는 취지에서 6.4m 높이로 제작됐습니다. 홍콩 중문대는 학교는 지난 2010년 해당 조각상의 교내 설치 요청을 반대했다며 조각상의 설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각상을 교내에 설치한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지련회와 홍콩 중문대 학생회는 모두 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링란대도 이날 티안먼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대형 부종 벽화를 철거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티안먼 광장에서 홀로 전차를 막아섰던 당사자 등이 묘사됐습니다. 링란대는 최근 평가를 거쳐 대학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벽화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내년에 약 2,200만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가뭄, 홍수,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이미 내년에 높은 수준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수요 전망이 높아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말까지 에티오피아 내 복수의 지역에서 최소 2천만 명에게 특정 형태의 인도주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TPLF 간 내전이 진행 중인 티그라이, 아파르, 암하라 지역 주민들의 경우 비상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로미아와 소말리 등 에티오피아 남부와 동부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가뭄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에티오피아가 약 14억 달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8억 9,200만 달러의 기금을 더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대중음악의 인기 순위를 보여주는 미국의 빌보드가 25일자로 발표하는 최고의 인기곡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최상위 10곡 가운데 6곡이 크리스마스 캐럴이고요. 그중 최고의 1위가 무려 27년 전에 발표된 노래여서 더욱더 화제입니다. 자, 화제의 노래는 크리스마스에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뜻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입니다.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가사를 써서 1994년에 내놓은 크리스마스 음반에 담았던 곡인데요. 그동안에도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어디서나 자주 들을 수 있는 캐럴의 대명사이기는 했는데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올랐던 2017년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주간 차트 정상, 2020년 1월에 그리고 최근 차트 맨 꼭대기까지 크리스마스 캐럴로 3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앨범 판매 1,000만 장을 돌파하는 기념 다이아몬드 인증도 받았는데 그것 역시 크리스마스 노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중 가수들의 인기와 음반, 음원 판매량은 모두 돈과 연결됩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보고서에서 머라이어 캐리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 한 곡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6천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변함없는 또 더 탄탄한 인기의 캐롤러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팝의 여왕으로 불리는 머라이어 캐리에게도 이 노래는 때마다 큰 수익을 안겨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올 한 해 돌아보는 연말 특집 두 번째 순서로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북한은 서쪽으로는 자강도 쪽이 구름이 많이 끼지만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만 끼고요. 황해도 용연에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양강도, 함북, 청진, 선봉 제외하고 오전까지 흐리고 눈 내리고요. 오후에는 양광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아집니다. 폭설 피해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폭설. 작게는 5cm에서 많게는 3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의 비도 예상하고요. 황해도 지역에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 비는 5mm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바람으로 하루 사이 크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25일 토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35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30도, 중강 영하 29도, 평양과 신의주로는 영하 18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청진이 영하 17도, 함흥 영하 14도, 개성도 영하 16도입니다. 원산 11도, 영하 11도, 장전이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낮에도 삼지연은 영하 25도에 머물겠습니다. 희산도 영하 19도로 꽁꽁 얼어있겠습니다. 중강이 영하 17도, 청진이 영하 10도, 평양이 낮 최고 영하 12도입니다. 개성이 영하 8도, 함흥원산 영하 6도, 장전이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눈 내리는 날이고요. 앞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종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2에서 5미터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도 2에서 5미터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즉각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0년 새 다른 나라로 망명 원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이 23일 연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과 충돌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제시한 안보 보장 요구에 즉각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목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매년 이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부터 이 자신의 개인적 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소신을 거침없이 개진해왔는데요. 올해는 특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서방과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열린 것이라서 푸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보통 3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올해도 4시간 넘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4시간 정도면 뭐 온갖 다양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선 가장 큰 현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과 무기를 집결시키고 있고 이르면 내년 1월에 17만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위협을 받는 건 러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이 라트비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곳에 이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이른바 이 동진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전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러시아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에 이 친서방 노선을 걸으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생겼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러시아의 위협과 안보에 대한 우려로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그리고 무기 배치는 레드라인, 금지선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침공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는 이 서방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서방이 즉각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기를 배치하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최근 러시아는 그 이른바 안전보장안이라는 것을 미국에 전달했죠?
네, 러시아가 제시한 안전보장안은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약속하는 것과 또 동유럽에 이미 배치하고 있는 병력과 무기 철수를 골자로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런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러시아가 내년 초에 이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내년 1월에 양자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다음 날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양국이 러시아의 안전 보장안에 관해서 회의를 할 거라고 확인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겨냥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은 러시아에서 이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가스를 사겠다는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러시아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을 미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푸틴 대통령의 호언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현재로서는 회담 날짜나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와 동부 친러 반군 세력 모두 휴전을 존중하고 포로 교환 등 인도적 분야의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나토 측의 반응도 볼까요?
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러시아와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타협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셉 볼의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현재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하원하고 상원에서 잇따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의회는 거의 1년 가까이 이 관련 법안을 놓고 논의해 왔는데요. 지난주에 하원과 상원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최종 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상원 인준 후에 법 시행을 위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거라고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예. 자,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좀 특별한 원칙을 담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이름 추정의 원칙인데요. 반박해서 사실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입니다. 이 법은 이 원칙을 적용해서 신장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는 모든 제품은 일단은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고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있는 겁니까?
네,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이 담당 부처입니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싶은 기업은 이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걸 이 미 관세 국경 보호국에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부분적으로 신장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 해왔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 그리고 토마토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명령했고요. 바이든 정부도 지난 6월에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신장은 전 세계 면화의 약 20%, 이 태양광 패널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약 40%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이 신장 지역의 생산 제품을 문제 삼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은 이 중국이 북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면서 감시와 구타, 구금을 일삼고 또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이곳에 100여 개에 달하는 집단 수용시설을 설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은 처음에는 아예 이런 집단 수용 시설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곳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과 인권 단체들의 증거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자 중국의 문화, 언어 등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 학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했는데 자,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진실을 무시하고 신장의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군제 준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망명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다른 나라로 망명을 원하는 본토 중국인들과 홍콩 주민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탄압을 피해 탈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떠나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홍콩 인구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올 중순까지 1년간 약 89,200명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이는 홍콩 주민의 1% 조금 넘는 건데요. 비율로 따지면 얼핏 작은 규모 같지만 1년에 9만 명 정도가 떠났다는 건 홍콩 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1년에 9만 명 정도.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네, 가까이는 타이완에서 멀리는 남미 에콰도르에 이르기까지 행선지가 매우 다양한데요. 전통적으로 선호해온 영국뿐만 아니라 타이완을 택하는 홍콩인들이 최근 특히 급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네, 타이완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완으로 건너온 홍콩인은 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거의 두 배로 기록적인 수준인데요. 이런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서 1월부터 7월까지 이미 5천 명 이상 타이완에 들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과거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영국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 올 상반기 6만 5천 명 이상 영국 이주를 신청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에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으로 홍콩 주민들에게 문호를 확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영국 정부가 발급한 이 특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적용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1997년 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하기 전까지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해외 시민이라는 특수 여권을 발급했는데요.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540만 명이 자격을 가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해외의 망명을 모색하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2010년에 약 7,700명에서 2020년 10만 8천 명으로 10년 새 급증했습니다. 유엔 관련 도표를 보면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줄지 않고 매년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주의 침해, 그리고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과 위협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내 소수민족인데 이들은 주로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망명을 원하는 중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찾는 나라, 선호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망명처로 미국을 모색한 중국인은 7만 6천 명에 달하고요. 이어서 호주가 약 1만 7천 명, 브라질이 약 5천 명, 영국이 2천 명 순입니다. 한국을 망명처로 원한 중국인도 지난해 1,750여 명에 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연말을 맞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공항을 이용해 이동하는 가운데 항공사가 항공편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 당국은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거의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확인되는 등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관련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수백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한 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지난 22일 하루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208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날보다도 14만 4천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휴 기간에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스콧 커비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사람들이 항공편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두 주가 가장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미국 자동차협회는 12월 23일부터 1월 2일의 기간 동안 640만 명의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말 연휴 기간보다 18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예. 자, 지금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안전할까요?
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비드 파월 의료자문역은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설명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마트에 가거나 혹은 버스를 타도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비행기 탑승 후에 감염될 확률을 2배 혹은 3배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자문역은 따라서 비행기 탑승 시에는 사람 간 대면 접촉을 피하고 공공기구에 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것은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델타 항공사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항공편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120편 그리고 델타 항공이 90편을 취소하는 등 2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예, 항공사들로는 연말 연휴 대목인데요. 이 항공편을 취소하는 것 왜입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승무원과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확진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오미크론 변이로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지상 직원이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도 역시 취소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공사는 항공 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나고 이로 인한 큰 혼란이 예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항공업계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에 돌파 감염이 된 직원들은 현재 격리 10일 규정에서 5일로 격리 기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이렇게 해야만 인력난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관련 내용이 또 있네요. CDC가 의료진에 대해서 격리 일수를 단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DC는 23일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요,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무증상인 사람들은 7일 후에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올 경우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 겁니다.
네. 자, CDC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보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CDC는 이어 만약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격리 기간을 추가로 더 단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간호사 연합은 CDC의 이 같은 지침은 의료 인력에 대한 격리 규정을 약화하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이는 더 많은 감염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뉴욕시가 새해맞이 행사 지침을 발표했네요.
네, 맞습니다. 뉴욕시는요, 23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발표해서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5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람구역에는 5만 8천 명이 모일 수 있지만 최근 뉴욕시에서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뉴욕시가 인원수를 줄이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특히 뉴욕도 요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뉴욕시는요, 하루 확진자가 2만 2,800명에 달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을 줄인 것 말고도 또 다른 규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해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한 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7세로 팬데믹이 시작되긴 이전인 2019년보다 1.8세 줄어들었습니다. 단일 해로 이렇게 줄어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대 수명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기대수명은요, 그해에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부터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그렇게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CDC는 매년 이를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 성별로도 기대수명이 다르죠?
네, 남성의 기대수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1년 전보다 2.1세 줄어든 74.2세였고요. 그리고 여성은 1.5세 줄어든 79.9세였습니다.
예, 뭐 단순히 생각해보면 기대수명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사망자 수가 더 늘었다는 건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해 미국의 사망률은요, 인구 10만 명당 835명인데요. 앞선 해보다 거의 17%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는 CDC가 사망률을 집계한 후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예. 자, 이 사망률에도 어떤 인종 성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인종 그리고 성별로 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중남미계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흑인 그리고 백인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 모두 중남미계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남미계 남성의 경우에는 앞선에 비해 43% 가까이 높아졌고요. 여성의 사망률은 32%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흑인 남녀의 사망률이 앞선 해보다 각각 28% 그리고 25% 올라갔고 백인은 남녀가 각각 13% 그리고 12%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내용이 있군요.
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그동안 사망 원인 상위순위 없었던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단번에 3위까지 올라간 건데요. 지난해 전체 사망자에서 코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었습니다. CDC는 이번 기대수명 감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코로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CDC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35만 명입니다.
네, 자 코로나 말고 다른 그 사망과 관련한 상위 질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망 원인 1위는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2위는 암이고요. 3위인 코로나까지 합하면 이 세 개의 질환이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네, 미국의 기대 수명이 줄었다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요. 미국의 기대 수명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7세였는데요. 미국은 이보다 두 살 적은 78.7세였습니다. 37개 나라 가운데 28위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물가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물가 지수가 발표됐네요.
네, 상무부는 23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달에 비해서는 0.6% 올랐습니다.
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뭡니까?
네, 먼저 개인 소비 지출 PCE부터 말씀드리면요. 가계와 민간 비영리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모든 개인들이 쓴 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CE 가격 지수는요, 개인이 소비한 모든 물품의 평균 가격 인상 수준을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그런 PCE 가격 지수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은요, 지난 1982년 7월 이후 거의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3.6% 올랐는데 5월에 4%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5.1%로 5%대로 진입했고요. 이번에 두 달 연속해서 5%를 넘기게 된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바로 가격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발표에서 이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1월 근원 PCE 지수는요, 4.7%로 집계됐는데요. 이 역시도 지난 1983년 9월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뭐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인데 에너지 가격은 얼마나 오른 거죠?
네, 에너지 가격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나 더 올랐습니다. 앞서 10월 30%대를 돌파한 뒤에 두 달 연속으로 3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폭은 앞선 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자, 물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개인소득은 어떻습니까?
네, 개인소득 역시 오르기는 했는데요. 물가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인소득은 앞선 달에 비해 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 그 끝이 어딜까요?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공급망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이에 더해서 최근엔 주거비용 오름세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세가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경제 컨설팅 업체인 액션 이코노믹스의 마이크 잉글랜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면서 11월과 12월 가격 인상이 거의 정점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을 맞아 분야별로 한 해를 정리해보는 특집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미국의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지난 1월 20일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된 미국이라는 주제의 취임사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전통적인 동맹을 복원해 미국이 국제사회를 다시 끌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부터 10여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 사업 중단을 지시하고 일부 이슬람권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조차도 철폐했습니다.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복귀하도록 지시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바이든 대통령 앞에는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이라는 큰 과제가 놓여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존하는 조치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새 내각에 흑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을 잇따라 기용했는데요. 미국의 첫 여성이자 첫 유색인종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첫 흑인 국방장관, 첫 중남미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을 탄생시키며 미 역사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와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소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미 정치 역사상 최악의 사태, 민주주의 치욕의 날. 미 언론은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연방의사당이 공격당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지난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의회로 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미 연방 하원은 앞서 지난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추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는데요. 올해 1월 13일엔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Of a president who incite insurrection sign the engrossment of the article of impeachment.
한 달 뒤 미 연방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남부 국경지대 불법 이주자 문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인도적인 이민 정책은 곧 역풍을 맞았는데요. 남부 국경지대에 중남미 이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Another immigration confrontation at the U.S. southern border. Thousands of Haitian migrants a mass concern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초 남부 국경에 몰리는 중미 이민자들이 지난 20년 사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월과 8월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이주민의 수가 두 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2021년 회계 연도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급증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남부 국경 문제 사령탑으로 세워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몰려드는 이주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So the work that we have to do is the work of addressing the cause what is happening at the border.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로 국경 위기가 찾아왔다고 비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국경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본국의 삶이 더 힘들어진 중남미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한편 미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중보건법을 적용해 국경이 넘는 사람들을 즉각 추방했고 이에 대해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겁니다. 또 지난 9월엔 국경지대에 몰린 IT인들을 국경수비대원들이 비인도적으로 대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민과 국경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틀랜타 총격과 아시아 혐오 반대 운동.
Deputy responded to this massage parlor here on Highway 92, just west of Bells Ferry Road. To multiple people shot call.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 일대의 스파와 안마업소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총 8명, 그 가운데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 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롱 씨는 성중독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아시아계 여성 6명이 희생된 점을 고려해 혐오 범죄 혐의가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I see this as a hate crime when you have the shooter going around to Asian
미국 내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한국계 정치인들도 나서서 아시아계 업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인종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건 이후 미국 곳곳에서는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실제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크게 늘었는데요. 혐오 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단체 Stop AAPI Hate, 아시아계 혐오를 멈추라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9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조지아주 충격 사건 외에도 아시아인이 길거리를 걷다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사건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 롱 씨는 체로키 카운티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행지인 풀턴 카운티의 검찰은 롱 씨를 살해와 가중폭행, 국내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롱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특히 풀턴 카운티는 롱 씨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추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롱 씨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은 내년 4월로 잡혀 있습니다.
인프라, 인적 인프라 법안.
Okay, here we go.
Bravo.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15일 백악관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대중교통시설과 도로,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이른바 더 나은 재건 계획을 놓고 올 한해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It's not a plan that tinkers around the edges. It's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는 설명과 함께 인프라 시설과 사회 복지에 약 2조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인프라 법안과 인적 인프라 법안은 분리돼 입법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정된 인프라 투자 법안은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통과를 쉽게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내 의견 차이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이 인적 인프라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프라 법안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러나 지난달 진행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0여 명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인프라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한편 인적 인프라, 더 나은 재건 계획은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진보적인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 상원 의원들까지 법안 규모에 반대하며 나온 겁니다. 결국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인적 인프라 법안은 1조 7,500억 달러로 규모가 대폭 줄었지만 대표적인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 법안 처리는 무산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상정되는 걸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결산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 뉴스 방송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 coming up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coming up을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tch American news shows, you might often see the TV broadcaster say something like this.
A new program is coming up after the break.
미국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신다면 진행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 프로그램이 잠시 휴식 뒤에 이어집니다.
Coming up after the break, a shocking interview with a former child star.
잠시 쉬어간 뒤 전직 아역 스타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In both examples, you heard the TV broadcasters use the phrasal verb come up.
두 예문 모두에서 진행자가 come up이라는 구동사를 사용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Come up combines the verb come with the particle up.
Come up은 동사 come, C-O-M-E, 그리고 소사 up, U-P, 결합시킨 겁니다.
Together, these words take on an idiomatic meaning.
이 단어들이 함께 수거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Come up, 어떤 일이 곧 일어날 예정이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뉴스 예시에서 시청자들이 광고 뒤에도 채널을 고정하도록 coming u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잠시 후 어떤 것에 관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coming up이라면서 관심을 붙잡아두는 거죠. coming up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application deadline is coming up.
지원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My final exams are coming up.
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중입니다.
My exams are coming up soon.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 프로그램이 잠시 후에 이어진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중이다. 표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 new program is coming up after the break.
My final exams are coming up.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일이 곧 발생할 예정이라는 표현 coming u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